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기독교 윤리의 한 주제인 사형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이 주제의 말씀을 조금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황무호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주님 깨달아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게 하시고 또 성경대로 윤리적 교훈의 지식을 가져서 윤리적인 사람, 도덕성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형상들을 다 이루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격자들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작은 빛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은 심히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제도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사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형을 시키는 사형제도가 비인간적 제도이므로 비인간적 제도라고 생각해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아직은 남아있지만은 사형 집행은 벌써 여러 해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 없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형을 점점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경향이 아닌가 싶은데 1989년 유엔 총회는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한 모든 조처를 강구하도록 하는 국제 인권 규약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의 국제 인권 규약을 각 나라에 이제 강제력은 없지만은 강 권고를 해서 각 나라에서 사형을 폐지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런 문제들이 더 드러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좀 정리해 보면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 사형은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야만적 행위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니 그건 야만인이나 하는 일이지 문명인은 그런 거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형은 야만적인 행위니까 사형은 없애야 된다. 사형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첫 번째 이유 같고 두 번째는 국가는 사람의 생명을 죽일 권리가 없다. 국가가 뭔데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권리가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셋째로 또 좀 믿는 사람들이라도 사형 제도는 구약의 율법과 함께 폐지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율법이 오늘날 폐지되듯이 사형 제도도 폐지된 것이니까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오늘날 사형 제도 없애야 된다. 그리고 넷째로 성경에 사형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들을 들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라. 성경에 예를 들어 가인이 살인자이지만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사형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그렇게 예를 들고 다윗도 성경의 유명한 인물 다윗도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자이지만 결국 자기가 직접 살인 안 해도 고의적으로 우리아라고 하는 그 신하를 전장에 내세워서 죽게 했으니까 간접 살인이죠. 그것도 일종의 살인인데 그러니까 간음자요 살인자이지만 죽지 않았다. 성경에 간음이나 살인은 다 사형인데 다윗은 사형받지 않지 않았느냐. 또 신약 성경에도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사건 있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 여자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으니까 사형에 시켜야 되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끌고 와서 이 여자가 이렇게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럼 돌로 치시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서 죄 없는 사람? 어휴, 나도 숨은 죄가 많은데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니까 치지 않고 다 흩어져 버렸다.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런 예들을 들면서 보라, 성경에 사형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고, 다섯째로 사형은 사람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개선시켜야지 사형을 시켜버리면 개선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주장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섯째로 사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훈에 모순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교훈이 있으니까 그 사랑의 교훈에 비하면 사형을 시키면 되겠느냐, 이런 이제 논리이죠. 일곱째로 흉악범에 대한 책임은 많은 경우 범죄한 당사자에게만 있지 않고 사회 환경에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것도 뭐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죠. 사회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 그런 주장을 해서 그래서 사형은 지나친 벌이다. 그 사람이 잘못은 했지만은 사회 환경이 그래서, 사회 환경이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하고 사회 환경이 그 사람 학교 공부 제대로 못하게 되고 뭐 그래서 그렇고 등등의 뭐 이유를 드는 모양이죠. 그래서 사형은 지나치니까 폐지되어야 된다. 여덟째로 재판은 항상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사형에 대한 오판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되니까 사형은 합당치 않다. 사형시켜버리면, 오판에서 사형시켜버리면 나중에 그거 다시 수정할 수 없으니까 사형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이제 중의 주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주장들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들을 지금 여덟 가지 쭉 한번 요점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형 제도를 정당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사형 제도는 정당하다. 그럼 지금 여덟 가지를 우리가 다 반박을 간단하게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이 사형을 제정한 이유, 성경이 사형이라는 제도, 사형이라는 법을 만드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뭐 어떻게 처음에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야만적인 행위라는 사람의 존엄성 때문에 사실은 사형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누가 피를 흘려 사람 죽이면 그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의 존엄성 때문에, 사람의 존엄성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존엄해서 사형식을 없애야 된다는 말에 그 완전히 말이랑 정반대죠. 사람이 존엄해서 사형시키지 마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기 때문에 극악한 죄를 지은 자들, 예를 들면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극악한 죄를 지은 자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오히려 옹호하는 법인 것입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국가에게 사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금강 읽었지만은 칼의 권세를 위정자들에게, 국가 권력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만일 국가라고 하는 이런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넓게 말하는 국가라는 조직이 없으면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겠죠. 우리나라같이 그래도 세속국가지만은 국가가 있고 질서가 꽤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밤길에 걸어다니는데 요새는 CCTV도 많고 그래서 좀 안전한 편이죠. 안전한 편이에요. 미국 같은 문명국가만 가도 미국에 그 지하철 같은 거 타면 으시시합니다. 거기도 우리 그 옛날이라 물론 그래 요새는 CCTV 많이 설치했겠지만 제가 거기 있었던 벌써 오래됐군요. 81년도에 미국 갔으니까 한 몇십 년 전의 얘기긴 하지만은 아이고 우리 집 사람이 어려워서 거기 좀 직장에 거기 다니고 할 때에 그 원래 다니면 안 되는 거지만은 그래도 어려워서 다니고 고생하고 그럴 때에 지하철 타면 으시시해서 위험한 일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나 그래도 나라라는 것이 있고 경찰이 있고 CCTV를 다 설치해 놓고 이러니까 질서가 좀 있어서 조금 안정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가에게는 이런 질서를 유지하고 또 극악한 자들에게 심지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칼의 권세를 주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셋째로 율법 특히 도덕법은 하나님의 본성과 의지를 반영한 것이고 율법의 정신은 율법 정신 공의로운 그 정신은 신약 아래서도 유효하다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사형을 명하신 창세기 9장 6절 방금 인용한 창세기 9장 6절이 최초로 사형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구절이죠. 그 구절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창세기 내용이니까 모세의 율법은 출애굽기 때에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그 이후의 법들인데 창세기 9장 6절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형은 중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입니다. 큰 죄를 범한 자는 사형으로 다스리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런 공의의 법입니다. 또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을지라도 율법의 정신은 유효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주님의 말씀에 율법을 주님이 오셔서 폐지시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이루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마지막 심판 때에도 밝히 그 공의의 법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고 또 공의의 법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그것이 발휘되어야 하는 공의의 법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도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를 무시하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율법이 거룩하다. 신약 성경에 로마서에 복음을 증거한 책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율법의 그 공의의 원리, 그 원리는 그것은 변함없이 지켜져야 할 원리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도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그러니까 율법의 이 공의의 원리를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공의의 원리가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것을 10분 공의의 원리가 적용되게 해야 그래야 사회가 질서 유지가 되는 법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혼란무쌍한 것은 법이 바르게 실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도 잘 만들려고 충실하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들도 그 법을 바르게 잘 집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옛날 사회보다 별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문명이 발달됐다고 하지만은 도덕성은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회가 되는 것은 법이 바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성경에서 사형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들, 아까 말한 가인이나 다윗이나 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나 등은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신 것들입니다. 예외적인 허용, 예외적인 경우들이 성경에 명시된 사형 제도의 폐지에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사형 집행의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외적인 몇 예를 가지고 그것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형 제도는 옳지 않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가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살인자니까 사람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다윗도 사무엘하 12장 5절 7절에 보면 죽어야 마땅한 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죽어야 될 자가 아니요 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감히 왕 다윗 앞에서 지적을 할 때, 책망을 할 때 다윗은 옳다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이라고, 내가 그런 죽어야 할 자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가늠했던 여인의 경우도 주께서는 단지 사람들의 죄를 깨우쳐 깨닫게 하시고 용서와 구원을 교훈하신 그런 예외적인 예이었습니다. 그가 잘못 안 했다고 주께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예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섯째로 사형의 목적, 사형의 목적은 사람의 개선이 아닙니다. 사형의 목적은 사람이 죽어버리고 나면 사람이 개선될 수 없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사형의 목적은 사람의 개선이 아니라 공정한 형벌입니다. 공의의 집행인 것입니다. 공의가 서야 된다, 땅 위에서. 그래야 사회 질서가 잡힌다. 공의의 집행, 공정한 형벌이며 사형은 여전히 사회의 질서 유지와, 질서 유지와 범죄 억제를 위한 최상의 방책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니까 이 사회가 공의가 바로 서지 않고 질서가 좀 더 잡히지 않고 범죄가 좀 억제되지 않는다. 저는 목사지만은 어떤 데는 속상하니까 그런 마음에 생각을 하고 간혹 이제 말을 불쑥불쑥 하죠. 요새 무슨 학교폭력 하면 속상하죠. 우리 자녀들이, 순진한 자녀들이 학교 가서 나쁜 친구들한테 그렇게 맞고 그런 따돌림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나 그것을 고치는 방법은 너무 쉽다, 그런 얘기 제가 했죠. 그렇게 악을 행하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본때 있게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공개 처형을 시켜버리면은 법을 만들, 그런 법도 만들 수도 없지만, 법도 없고 그러긴 하지만 이제 제가 가상적으로 얘기해 보는 거죠. 법을 만들어서 그런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한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사람 딱 모범적으로 걸리면은 공개 처형을 시켜버리면은 진짜 엄벌에 처하게, 사형이든지 엄하게 다스려버리면은 그다음부터 학교폭력은 딱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게 돈만 있으면은 학교폭력이 있어도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사람 부모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피해자는 더 자기가 쫓겨나가고 전학을 가게 되고 이 지경이 되니 그는 교사들도 문제고 학교 당국도 문제고 또 법을 집행하는 이런 당국들도 문제죠. 오히려 거꾸로 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보고 속상한 게 많죠. 이거 어떻게 거꾸로 됐냐, 그것이. 그거를 또 그런 걸 항의를 하면은 항의도 못 해. 교사들이 어떻게 두들겨 맞, 학생들에게 교사가 두들겨 맞는 시대가 됐고, 그거를 좀 세게 항의하면은 학부모들한테 오히려 뭘 고소를 당하느니 어떻게 되고, 세상에 이런 거꾸로 되는 이 땅에 교권이 땅에 떨어지, 무슨 학생 인권 조례 운운하는 이 좌파들의 이 말을 활동 때문에 그 덕에 이 지경이 됐죠. 학교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학교의 기본적인 교권이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학생의 인권도 존중해서 선생님이 또 지나쳐서도 안 되지만 오히려 선생님이 두들겨 맞는, 그게 세상에 어디 그런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학교가 세상에 어떻게 가능한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하튼 사회의 이 사형이라는 것은 범죄 억제를 위한 최상의 방책이다. 중대한 악은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사회의 도덕 질서가 잘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경고, 이런 악을 행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런 악을 행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사형이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최선의 범죄 억제책이 된다는 상식입니다. 실제로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이 지혜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 신명기 21장 21절에 보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사형을 시키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성경의 법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엄격한 사회가 엄격하게 법을 시행하면 조심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옛날 고조선 때 그런 법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우선 뭘 잘못하면은 손을 잘라버리고 무서운 법이지만은 그래야 잘못을 안 하죠. 그게 옛날에도 그런 좋은 법들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도덕성으로 따지면 훨씬 발전된 법입니다. 예, 지금처럼 이렇게 법이 물려가지고 예, 웬만큼 해도 제대로 징역도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고 이런 지경이 돼서야 사회에 어떻게 도덕성을 기대할 수, 이거는 전부 국회가 썩어버렸고, 죄송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도덕성이 바로 있다면 도덕성을 세우는 법을 만들 것이고 거기에 전념할 것이고 엉터리 같은 그런 일들, 불법한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또 사법부가 제대로 도덕성이 있는 양심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돈을 많이 벌든 안 벌든 사법부가 돈 버는 됩니까? 공무원들이 돈 벌려면 공무원하지 말아야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전부 가서 기업에 들어가서 거기 가면 돈 버는 데, 기업은 돈 버는 데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바로 공직 기강을 세우고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무슨 돈을 벌려고 해. 자기가 먹고 살 정도로만 있으면 되고 예, 그래야 진짜 예, 바른 공직자이지. 그래 사법부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 국회의원 무슨 10%의 무슨 수를 줄인다. 아주 저는 누가 말했는지 잘 말했고 10% 아니라 더 줄었으면 좋겠다. 20% 줄이고 그런 것만 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모든 공급도 아예 절반으로 깎아버린다. 그리고 뭐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말고 저 서양의 오래된 그런 나라들처럼 자전거 타고 다니라.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바로 됩니다. 돈이 문제라. 전부 공직에 충성한 나라에 애국하고 충성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직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그 직에 좀 여러 해 있으면 그 다음에 집 한 채 사고 이런 식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엉뚱한 대로 말이 가버렸지만은요. 그래요. 그래서 사형은 범죄 억제의 최상책이다. 신명기 13장 11절도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예,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까 신명기 21장 21절과 13장 11절 또 17장 13절 19장 20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성경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엄격한 법 집행이 사회의 도덕적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반대하는 것이 그 좋은 것이 아니라 사형은 오히려 찬성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집행을 해야 이 나라가 조금 바로 되든지 할 수 있다. 그래도 세속사회는 그만 하지만 말이죠. 여섯째로 주 예수께서 교훈하신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도 개인이 취할 행동 규범을 말한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처신해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데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형 제도를 두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형 제도를 부정한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상 신약 성경도 사형을 인정합니다. 주님 자신이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예. 아마 총독 빌라도를 앞에 놓고 하는 얘기겠죠. 예,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주님은 총독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그 권세가 있다. 그러나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에 사도 바울도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내가 큰 죄, 사형의 죄, 사죄, 죽을 죄를 범했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결국 국법에 의해서 나라의 법에 의해서 사형에 내가 저촉되면 죽겠다고 잘못했으니까 죽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형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도 예,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아까 읽은 로마서 13장 4절에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자, 위정자의 권세는 칼의 권세다. 칼은 그냥 살짝 쓰다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칼은 치면은 죽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칼의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권세, 국가의 권력은 그런 권력입니다. 그것이 경찰력이고 국가의 공권력이고 그리고 사법부의 권세입니다. 판사가 그것을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법대로 해서 법이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판단해서 언도할 수 있는 것이 법관의 권한이잖아요. 법관이 사형 그러면 사형이지 그건 법에 의해서 이런 법에 근거해서 이 죄는 사형이다 그러면 사형인데 그런 사형을 잘 안 하고 무기징역 했다가도 좀 있으면 또 뭐가 감형되고 이런 식으로 법이 물러져 버리니까 물론 무기징역도 무서운 법이 벌이긴 하지만 말이죠.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사형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신약 성경이 사형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몇 개 제가 인용해 드린 것이고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째로 흉악범에 대한 책임이 부분적으로 사회 환경에도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신의 중대한 악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져야 하는 것이다. 예. 사회 환경 탓만 하고 사회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란 배경이 그래서 내 가정 배경이 그래서 사회가 그래서 내가 남을 죽이는 것이 괜찮다는 것입니까? 그래도 죽일 수 있고 간음할 수 있고 극악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말하면 이 세상이 법이 어떻게 서겠는가. 그러니 사회의 그런 영향에 좀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극악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자기 말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은 그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여덟째로 재판에 대한 오판의 가능성이 성경에 명시된 사형 제도를 부정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신중하게 판단하고 오판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여덟 가지의 이유,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를 반박해 보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마칩시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좀 보면 첫째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무당, 출애굽기 22장 18절을 보면 무당을 죽이라. 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 거짓 선지자, 또 이단을 전하거나 따르는 자 등을 성경은 우상 숭배의 죄에 넣고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극악한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죄. 우상 숭배의 죄가 큰 죄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죄.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을 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큰 죄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사형죄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이 큰 죄다.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물론 지금 우리가 이건 구약의 법이니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 구약의 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니까 대한민국이 이 법을 채택하지 않는 한 이 법대로 우리가 시행할 수도 없고 그런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법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적어도 교회는 사형을 시킬 권한은 없지만은 교회가 예를 들면 이단을 말하는 자들을 제명 출교시키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자유주의 이단 포용하고 천주교의 오류를 포용하고 이거 잘못됐다 그런 얘기 제가 했죠. 그것은 바로 이런 사형의 법에 비춰볼 때도 엄격히 그것은 제명출교의 권징을 시행해야 할 일인데 시행하지 않으면 큰 잘못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셋째로 안식일을 범하는 죄. 구약에 그것을 크게 여겼죠.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법이 이렇게 엄격했구나. 오늘 신약 아래서 그 법을 우리가 조금 지난번에 사계명 하면서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의식법으로 생각해서 안식일을 우리가 도덕적인 그런 교훈을 거기서 취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지만 안식일의 법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알고 예, 안식일 지키는 주일 지키는 것을 우리는 비록 자원적으로 지키지만은 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음만의 자유 안에서 지키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구약보다 못하게 지키면은 그건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다. 더 구약 백성들보다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힘써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 넷째는 부모에게 악을 행하는 죄를 크게 다뤘습니다. 사형죄로 다뤘어요. 부모를 치는 자, 출애굽기 21장 15절, 부모를 저주하는 자, 또 부모를 거역하고 폐역한 자, 이런 자를 사형에 해당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거나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로 다루었고 다섯째는 살인하는 죄. 아까 창세기 9장 6절에 나오는 대로 사람을 쳐 죽인 자, 출애굽기 21장 12절 짐짓 모살한 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살인자는 사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했는데도 사형을 시키지 않고 법이 물어서 뭐 징역 15년, 징역 20년 그거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건 틀렸다고 나는 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틀렸고 법 정신이 틀렸고 다시 모세오경 토라부터 연구하고 예, 옛날에서 퇴보하는 법을 만들지 말고 옛날 법보다 더 발전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법입니다. 예, 살인하는 자는 사형이 그것이 공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도 맞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은 살인자의 인권을 자꾸 말하는데 죽은 사람의 인권을 말하십시오. 성경은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사형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남을 죽였으면 자기도 죽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공의입니다. 공의의 법입니다. 여섯째는 간음하는 죄. 이것도 크게 여겼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레위기 20장 10절, 계모와 동침하는 자, 계모, 아버지의 후처지요. 후처와 동침하는 자, 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사형입니다. 남자와 교합하는 자, 동성애, 오늘 동성애 큐어네 큐어 축제인가 뭐 한다고 예, 대구는 저렇게 뭐 발칵 뭐 경찰하고 다투고 야단이 생기고 예, 서울시청에도 큐어 축제 뭐 못하게 했는지 어떤지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예, 동성애자들을 공공연하게 이제는 동성애가 뭐냐 잘못이냐 동성애가 다 드러나가지고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예, 호모다 나는 뭐 뱀이다 그러면서 아주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유엔도 동성애를 다 권장하는 그 동성애 통해 그거를 제재하면 안 된다 성소수자라고 근사한 말을 붙여가지고 다 인정하는 시대가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는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그는 가늠하는 죄의 영역에도 가고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성경의 법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예.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남자와 교합하는 자, 장모를 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자매를 취하는 자, 월경하는 여인을 취하는 자, 이모나 고모를 범하는 자, 다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그런 다 얘기 내용들입니다. 백숙모를 범하는 자, 백모, 숙모를 범하는 자, 남의 약혼자를 범한 자, 신명기 22장에 그를 들에서 강간한 자 등은 사형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형. 간음을 이렇게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살인만큼이나 사람의 순결성을 짓밟는 것은 그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이 외에도 인신매매자 사람을 팔아먹는 것 그건 사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또 오만하게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는 자 신명기 17장 12절에 보면 재판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관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관이 법의 근거에서 말하는데 법정에서 법관을 대항하고 막 욕하고 달겨들고 그러면은 그런 사형을 시키라 그렇게 돼 있어요. 법질서를 깨버리면은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성경은 법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규정하였다고 보입니다. 사형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신 제도입니다. 국가는 정당한 재판을 통해 사형을 시행함으로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며 억제하고 사회의 도덕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예시대나 오늘 시대나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예시대에만 사회 질서가 필요합니까? 오늘 시대는 불필요합니까? 예시대에만 도덕적인 질서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시대는 불필요합니까? 아니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예시대보다 오늘 시대는 도덕성에 있어서는 후퇴가 됐습니다. 나라가 도덕적인 질서가 없으면 그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예, 동성애가 다 허용이 되고 모든 간음이나 소돔 고모라가 그래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공공연한 그런 강간이 행해지는데도 그것을 사회가 용납하는 정도가 되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회를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전쟁이 일어나게 하든지 지진이나 아니면 화산이 폭발하게 하든지 우리나라처럼 백두산 화산이 폭발한 지 오래돼서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온 한반도 전체가 큰 재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것들 봐라 너희가 그러겠느냐 하나님이 젊은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보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생각되면 우리나라 같이 위험천만한 화약군은 없습니다. 휴전선 여는 거 시간 문제고 위에 김정은 씨가 약간 좀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한번 이판 사판 우리가 죽나 다 어차피 죽는 거 한번 하자 그러고 전쟁 일으키면 하루아침에도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정신을 차려서 우리는 그렇게 그런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만큼 보호함을 얻는 나라인 줄 알고 바로 도덕성이 깨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것 봐라 정치들 보면 매일 싸우고 불법한 일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잘한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번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이 나라는 금방 불바다도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이 나라가 도덕성 없으면 세속 나라는 끝장입니다. 도덕성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사형이라고 하는 공의를 세우는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형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도덕성이 참 없는 사회가 돼가고 있고 이제는 간통도 죄가 아니고 또 점점 동성애도 풀어지고 이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만은 주님,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도덕성이 무엇이고 의의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공직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적어도 양심적으로 이성과 양심과 법을 따라서 공의롭게 나라를 주님이여 섬기며 나라를 다스리며 또 나라의 봉사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 국민들이 바르게 도덕성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나라는 끝장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부족하지만은 힘써서 먼저 작은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